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아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야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리오에네의 아들들은 호다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이 참 흥미롭죠.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목사님이 요즘 묵상 본문이 굉장히 흥미롭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이신가? 그런 분들은 묵상 안 하고 계신 분들일 테고, 성경에서 제일 길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죠. 역대상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한 4장 정도 묵상하고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며칠 더 묵상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묵상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몇 분이 아유, 목사님, 족보 묵상, 뭐, 묵상할 것도 없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족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동서훈 7차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1반부터 4반까지. 그리고 연구 말씀 묵상 한 반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다 합치면 한 60여 분 조금 못 되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다섯 개그 단체 카톡방에 자기가 매일 묵상한 말씀 묵상을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또 그렇게 올리기도 해야 되니까, 이름만 나오는데 뭘 묵상하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이 족보 그러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신약성경 첫 번째 책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를 얼른 머리에 떠올리실 거예요. 거기에 4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뭐 1장 꼭 거기 나오는 거니까 얼마 그렇게 길지는 않죠.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에 족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까지 그러니까 11대에 걸친 족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계보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또 계보가 나옵니다. 아무튼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이러저러하게 나오는데 역대상에 있는 족보가 제일 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성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족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 이름 가진 사람 하고서 좀 더 아는 그런 인물이 몇 사람은 더 되겠지요. 성경에는 족보 본문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할 때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족보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성도님들이 성경 본문에서 묵상하기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얼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요. 뒤에 제일 끝머리 몇 장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제사법, 재물은 어떻게 하고, 또 먹는 음식, 또 생활의 청결, 의복, 뭐 병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도 묵상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막에 대한 아주 상세한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니까 무려 7개 장에 걸쳐서 그게 나옵니다. 근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들은 거를 그 장인들,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이게 장수로 치면 13개 장인데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모는 몇 규빗, 몇 규빗, 모에 연결해서 꽃 모양을 만들고 또 모는 금으로 하고 하여튼 이런 얘기가 3분의 1 계속 나옵니다. 묵상하기 참 힘들지요. 여러분, 이런 족보 본문 또는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이런 본문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모든 성도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평생 읽는 것입니다. 평생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6권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2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특별하게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생각에 지금 내가 읽고 묵상하기에 아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쓴 거고 성령이 감동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성경 안에 넣어놓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어느 부분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엄마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 생각에는 잔소리 그러면 저거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하시나.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 본문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 지금 내가 묵상하기에는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꼭 기억하실 거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묵상하는 제일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는 말씀 묵상의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두 가지가. 첫째는 성경 지식 습득. 성경 지식을 더 얻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말씀 묵상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뭐 묵상하지 않는 분이야 뭐 좀 다른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떨 때 묵상하다가 쉬다가도 말씀 묵상해야지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진 성도님들은 성경 지식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건 좋은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말씀 묵상에서 성경 지식을 더 얻어야지 이게 어느샌가 모르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본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다. 요거고요. 또 하나 묵상 노트 기록이 말씀 묵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에서 우리 동네 세매질 성경의 오른쪽 면에 묵상 노트를 꼼꼼하고 기록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를 매일매일 작성하다 보면 뭐 당연합니다 하시는 분들 다 우리 경험하는 거지만 그러면 말씀 묵상 노트 작성하는데 애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막 더 재미가 들리면 이 말씀 묵상 노트를 더 꼼꼼하고 더 이쁘게 더 철저하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묵상 노트 작성이 본질이냐? 아닙니다. 묵상 노트 작성이 말씀 묵상에서 제일 중요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말씀 묵상의 본질이 뭐지요?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그런 말씀 묵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우린 기록된 본문을 놓고 이해하고 관찰하고 또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찰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기록된 본문, 문서만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나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본질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한 3개월, 4개월 된 우리 아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가가 엄마나 아빠하고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소통, 말로 소통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3, 4개월 된 아가라도 엄마, 아빠하고 말로는 어른의 논리적인 말로는 소통이 안 되지만 굉장히 깊게 소통이 되죠. 아가 보고 웃어주고 꼭 안아주고 또는 우유 먹이면서 얼르고 소통이 되잖아요. 엄마랑 만나는 거죠. 그죠? 이게 말씀 묵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데 그 사람의 인격이 이기적이고 또 아주 고집스럽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말씀 묵상의 본질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성경 지식 점점 많이 얻고 나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나 필사 몇 번 했어 그러면서 자기의 교만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쭉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놓쳐버린 거죠. 자, 기억하세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가 족보가 쭉 나와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읽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계속해서 깊어질 때 우리의 인격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인데 족보 본문이 쭉 나올 때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솔로몬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앞에 2장, 1장 거기 보면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다지파, 다윗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뭐 솔로몬 우리가 뭐 알잖아요. 그죠? 또는 다른 이름 중에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안다.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붙잡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점이 거룩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사람의 후손이 이 족보를 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1장, 2장, 3장 쭉 묵상하면서 거기에 이런 본문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목축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을 얻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가문, 그 집안은 목축을 하고 그랬구나. 근데 비옥한 땅을 얻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발견하고 또는 싸워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고 성취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뭐 이런 거를 상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런 본문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바벨론으로 이 사람 때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구나. 사로잡혀 갔구나. 아, 그때 사로잡혀 간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가면서 중간에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 이게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때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기록된 말씀에 배치되거나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외에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성경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성경 중에서 성경 본문이 있고 중간중간에 요 본문에 대한 해설이 박스 안에 있고 이런 거를 해설 성경이라 그러죠. 해설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중 책방에 가도 얼른 한 10대까지는 눈에 띕니다. 근데 해설 성경 중에서 어떤 탁월한 한 학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구약과 신약을 전부 해설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책을 충분히 깊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성서 공회, 어떤 권위 있는 인정받는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공동체에서 번역한 거, 그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해설 성경을 세개 정도를 늘 묵상하면서 참고합니다. 두 개는 독일어권에서 나온 건데, 독일 성서 공회에서 나온 해설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나온 해설 성경이 한글로 다 번역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쪽에, 미국 쪽에서 나온 해설 성경, ESV 성경, 그거를 또 하나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참고하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도 보고 또 주석도 참고를 하죠. 그런데 웬만한 거는 말씀 묵상할 때는 그냥 해설 성경 정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제가 번역에 참여하기도 한 해설 성경이 독일 성서 공회에서 나온 해설 성경인데 우리 교회 서점에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해설 성경은 그렇게 하나 사가지고 평생 옆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좀 더 열정이 있고, 아, 성경 말씀을 좀더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해설 성경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연관된 건데, 다른 번역 성경을 하나 더 참고하면 좋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새번역 성경이 현재로선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 이게 신구약 성경 번역된 게또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런 어려운 본문들, 이런 거를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나 이런 거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래서 그거를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까지를 바로 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선생,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공부한 거를 오늘 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열왕기, 뭐 상하로 되어 있죠. 두 번째가 역대기, 이것도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록된 시기가 틀려요. 열왕기 성경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한 게 역대기입니다. 자, 그 장면, 그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때 신앙이 경건하고 깊은 그 유대인들은, 아,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본받아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경건한 집안이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고국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게다잘될 거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위 빨리 끝났으면, 학위 끝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잘될것 같은데, 되게 큰 착각이죠. 끝나고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직장이 없는 실업자 생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그 주변 그냥 간단한 말로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장 중요한 아주 급하게 중요한 것은 뭐 무슨 다른 것보다도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생존,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생존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죠. 생존을 위해서 또 하나 진짜로 더 필요한 게 내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지? 이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절절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통적인 길이 뭐냐면 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역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제일 기본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보, 족보지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 이거는 원래 그냥 한 책인데요. 근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바로 계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아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신앙의 법통이 이어지는 유다지파, 그리고 그 유다지파에서 참으로 존경받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제 상 1장부터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계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0절부터 24절까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게 이제 여고냐라는 왕, 여호야긴인데 왕명이, 그때 이제 끌려가죠. 거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다. 예루살렘 초토화됐다. 바벨론으로 왕족, 귀족, 중요한 사람들은 몽땅 끌려갔어요. 남은 거는 그냥 아주 천한 사람들, 아주 하찮은 사람들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 끝장난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다른 민족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인물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몽땅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요. 근데 바벨론이란 도시는 그 당시 세계 최고로 발달하고 최고로 부유하고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나라가 쾌적하고 훨씬 먹고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동화되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들이 더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은 끝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족보의 두 번째 부분, 여고냐, 여호야긴 왕 끌려간 그때 이후로 그쪽 나오는 족보 이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 70년, 그때도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 이런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아우, 그때 부도 맞아가지고 우리 집안 진짜 어떻게 살지? 또는 뭐 아들, 딸이나 누가 무지무지하게 말썽을 피워서 어떻게 살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근데 그때의 가장 또는 우리 어머니 집안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누군가는 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 집안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계속 출구가 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적어도 한 사람은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족보 3장 1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덩어리가 그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23절, 2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마지막 두 절, 여기 이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족보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보를 기록하고 이거를 낭독하고 듣는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23절, 24절을 들어보세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리오 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리오 에네의 아들들은 호다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느아리아의 아들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에리오 에네의 아들 일곱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했다고 치면 그러면 다 해서 10명, 부모까지 하면은 뭐 12 커플이니까 24명이 되겠고 또 아들, 딸 이렇게 하면 몇십 명이 되겠죠. 요 이름들은 역대상이 기록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지 않았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우리 누구네 집 내외 그 아들, 그 손주 지금 우리는 여기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는 나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앞길 단도리하고 그냥 나 잘 살면 되지, 나 그냥 겨우 잘 앞치다거리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 가운데서 삽니다. 내 가족, 친족 또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반드시 내 뒤로 이어지는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녀, 손자들, 내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현장이 어렵고 또 우리 사회, 오늘의 세계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는 누구지? 자기 정체성 확인이에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역사를 보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역사 근본은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인생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 속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삼 공동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삼 운동 그리고 구체적인 도구인 동네 세매줄 성경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 사역에 모두 헌신해서 감은 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